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니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또그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고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53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알리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알리는 이유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단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최종 목적, 그것을 다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한 명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아담의 죄, 즉 인류 모든 인간의 죄는 영원히 한 번에 이제 그분께서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허탈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 모든 소망,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폭풍이 휘몰아치듯 했던 그 모든 것이 가라앉고,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갔던 바다가 그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해지듯이 이 사람들도 그냥 일순간에 촥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풀이 죽은 채 이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면서 돌무덤에 안치된 그 예수님의 시신에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 기름을 바르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원이면서 또 부자였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랐던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돌무덤, 그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고, 또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몰약과 알로에 혼합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 돌무덤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몇몇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시신을 닦을 기름들을 준비하는 데좀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요나의 표적에 의해서 이제 사흘 만에 돌무덤에서 이제 부활해서 나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이제 천사들의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좀 생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뭐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천사 그 뭐 실제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그게 우리하고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면 그게 뭐 예수님의 이 어떤 사역과 그게 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천사가 성경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수행했는지를 이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좀 관련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지금 15장에 이제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누구를 언급하냐면 개바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열두 제자, 500의 형제, 또 뭐 나중에 야고보, 모든 사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냐? 여자들이었고 특별히 마리아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그 앞부분부터 이제 그 사건을 다루는데 마리아 막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그 무덤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본 분들이라면 아 여기 뭔가 지금 빠져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사실 막달라 마리아만 이 예수님을 지금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여자도 함께 봤었고 그 천사들이 뭔가 이야기를 전해줬었고 뭐 하는 그 중간 과정이 1절과 2절 사이에서는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금서에서는 오히려 없는 얘기가 여기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자들이 이런 말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더니 제자 중 두 사람, 즉 베드로와 또 이제 요한으로 보이는 이 두 사람이 두 제자가 실제로 무덤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얘기를 이제 여기에 요한은 특별히 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기록을 보면 이 마리아 막달라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 막달라가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는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만 합니다. 이 얘기만. 그런데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 마리아 막달라를 포함한 이 여인들에게 뭔가 그 얘기를 전해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 까먹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얘기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 막달라는 사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최소한 두 번 천사와 대면했습니다. 이 부활 직후에 두 번을 이제 천사들과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까? 천사가 이 영들로서 영적인 존재들로서 지금 현재 우리 곁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굉장히 천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활발하게 이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숭배는 실제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순간들에 꼭 등장했던 그 천사들의 얘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천사와 대면했던 사람은 사가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이 사가랴에게 이 천사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직무 순서에 따라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성소 안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아마 사가랴가 자신이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한 아들이 주어질 것을 이 천사가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도 미리 가르쳐줍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때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 사가랴도 노인이고 엘리사벳도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큰 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사로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님이 충만할 거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권능을 갖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이 침례자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태어날 이 아이가 장차 커서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시킬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말을 어안이 벙벙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나, 이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 표적을 주는데, 그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가 벙어리가 될 거다. 천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말들을 할 때,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glad tidings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의미상 이게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이고, 자기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일한 천사가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제 마리아에게 갑니다. 6개월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지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로 이제 보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둘 다 족보상으로 보면은 다윗 다윗의 이 후예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천사는 여기 누가복음 1장 28절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런 거 아마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안 보셨을 텐데 천사가 마리아 안에 들어갑니다. 에,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Came in unto 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곳의 표현을 보면은 마리아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안에서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에, 그러면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일단 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까 요한에게 이름을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할 거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인데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천사가 이 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의 사촌 엘리사벳, 아까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초자연적인 잉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자기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서에서 천사가 이제 등장해서 사람에게 뭔가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제 누구에게 등장하냐면 나타나냐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부부는,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 부부는 부부 모두가 다 천사를 그 자신들이 사는 평생 동안에 대면했던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정혼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혼과 같은 거예요. 정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든지 어떻게 됐겠죠. 그러자 이 사람은 마리아를 이렇게 막 돌에 맞아 죽게, 율법에 의하면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원치 않아서 그냥 조용히 이 결혼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꿈속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하는 것과 또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이 처녀가 아이를 비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해놨던 그 대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이제 천사의 지시대로 그대로 이 마리아를 그냥 아내로 맡고 결혼도 다 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제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천사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 나타납니다. 총 세 번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아기 상태에 있을 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제, 성경에 헤롯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는 이제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 그때 이 천사가 다시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헤롯의 그 손길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 오셔야만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것을 예언한 그 이제 호세아 대언자의 그 예언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났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집트에 잘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 하고 알려줄 때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번 모두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런가 하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 직후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게 이제 그날 밤이었는지 아니면 그 직후에 며칠 상관이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이제 포대기에 쌓여서 이 구유에 짐승들의 그 구유에 이렇게 누여져 있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영광의 빛과 함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또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아, 여기서도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냐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수많은 천사가 이 한 천사 옆에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장면이지 않겠어요? 한밤중에 홀연히 한 천사가 그 엄청난 빛과 함께 나타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뭔가 기쁜 소식이라고 소식을 전하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그 주위에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 직접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난 시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이 이제 육신의 정욕의 문제, 뭔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또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목의 정욕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 이것을 이제 시험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게 될 거다. 바닥에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하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되겠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자랑의 문제를 이제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시험 모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제 물리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탈진하시고 이제 허기지시고 아마 걸을 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또 천사가 나타난 두 번째 장면은 겟세마네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이 죽으셔야 하는 그 밤을 맞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의 겟세마네라는 그 언덕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간 제자들,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다 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이 큰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다시 얘기해서 그 땀에 그 피가 섞여서 나오실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 순간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순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강건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천사가 등장하는 그 장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활의 시점에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로 볼 때 정확하게 유월절 명절에 돌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중요한 일들을 유대인의 명절의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실절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주의 초실절에, 이제 그 해의 초실절에 해당하는 날에 예수님이 이제 돌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날은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즉 주의 첫날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의 첫날 새벽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집에 그냥 머물러야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이제 계속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분주한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다. 여긴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큰 지진이 나니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천사가 이 돌무덤에 인봉이 되어 있는 그 돌무덤 입구, 돌무덤 입구에 막혀 있는 그 바위, 아마 한두 사람이 움직이기에는 꽤 무거운 그런 바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당연히 그걸 못 움직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마 이런 산만한 바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무덤들의 그런 산만한 이 어떤 돌 입구를 막는 그 바위를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돌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숙여서 들어갔다 하는 걸 보면 아마 허리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사이즈 정도의 그러나 굉장히 무거운 그런 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덤에 막혀있던 그 바위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고는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용되었던 군인들이었고 또 새벽에 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이 여자들은 마리아 막달라였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살로메였다. 이렇게 이름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이제 여자들에게 천사가 어떤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의 1절과 2절 사이에서는 이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들이 이 천사들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가실 거니까 거기서 제자들과 만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줘라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전달받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제자들에게 뛰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자들도 다 공포에 휩싸인 채 정신없이 뛰어가고 막달라 마리아도 어쨌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어디다가 그들이 그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뒀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뛰어와서 실제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같이 마리아 막달라도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가고 마리아 막달라 혼자서 그 무덤 주변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서성이다가 말고 무덤 속에 자기도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무덤 안쪽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니 제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여기 남아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몸을 구부려서 돌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 봤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무덤 밖에 있어요. 이렇게 구부려서 천사들과 얘기하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마리아는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시신을 다른 곳으로 모셔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가 선생님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껴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붙잡든지 껴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나를 아직 만지면 안 된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성전에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그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물이 되시기도 하면서 또한 이분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하듯이 셋째 하늘의 아버지 앞으로 이제 가셔야만 하는데 아직 지금 가지 않으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셨던 이 마리아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처음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 그것도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여자였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난 그 천사들은 그 특징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5절의 기록에 의하면 긴 흰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에 달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긴 흰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그 옷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남자였다. 여자가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청년이었습니다. 남자 청년이 긴 흰 옷, 빛나는 긴 흰 옷을 입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 그 용모가 번개 같고 옷이 눈처럼 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빛은 빛이 좀 더 밝아졌다가 조금 덜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남자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다가 어떤 순간에 그 굉장히 놀라운 빛이 영광의 빛이 발산할 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고꾸라지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천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부활한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의 14절부터 보면 요한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이 이제 그분으로부터 발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천사들과 대면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돌무덤을 지키는 병사들, 그 밤에 돌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또 여인들은 심히 놀랐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그리고 또 급기야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났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을 사도행전까지로 좀 확대해 본다면,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거든요. 누가복음의 연속 선상에서 쭉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까지를 본다면 다섯 번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장, 12장, 27장의 4장에 걸쳐서 총 다섯 번이 더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는 보니까 이제 그 엄청난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천사들이 이 제자들,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풀어서 끌어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 한 천사가 또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또 좀 놀라운 표현인데, 환상 중에서 이 천사가 고넬료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몸 밖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이제 목소리만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둘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12장에 또 한 천사의 활약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교만의 극치에 달해 있던 그 헤롯, 이때 헤롯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을 건강을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이 한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사도행전 27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배가 파손당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꽥꽥대면서 오늘 천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천사 얘기를 오늘 특별히 집중적으로 한 것이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만을 다루는 책이 아닌 거예요. 영들의 세계를 함께 다루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왜? 가시광선 빛이 반사돼서, 물체에 반사돼서 그 가시광선 영역이 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맺힐 때야 이 뭔가가 보이는 것인데, 영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영은 무게를 달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감지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 아무리 똑똑한 인간들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천사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 중에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습니다. 수라비나 구름은 애초부터 몸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날개도 있고 몸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천사들은 애초부터 어떤 몸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들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본질적으로 영들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듯이 천사들도 몸이 없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특별한 경우에 이제 어떤 이 몸의 형태로 인간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시각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는 천사들이 어떻게 감지가 될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천사들은 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이 영을 소유한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물론 영을 소유했습니다. 킹잼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같이 굉장히 오묘한 형태로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바쁘게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이제 일들이 성취되도록 이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이것 관련해서도 천사들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천사들이 복음을 직접 선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는 그 십자가나 또는 이 부활의 복음,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천사들이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인간들 모두를 대상으로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때도 온다 그랬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때가 언제죠? 대환난기 때, 대환난기 때는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관련해서는 천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침례자 요한의 초자연적인 출생을 그의 아버지에게 미리 알리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양아버지 요셉에게 미리 알리고 또 이름을 주어주었고 또 예수님 탄생 직후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독려했고, 또 천사들 스스로도 그 목자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어린 예수님의 생명을 헤롯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족을 이집트로 피신시켰다가 헤롯이 죽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알려주었고, 또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 들어가시는 그 시초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분을 도왔고, 또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강건하게 도왔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맞기에 바빴습니다. 또 부활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다니던 이 사도들,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구출해내기에 바빴고, 또 복음을 방해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죽이고, 또 유대인 개종자였던 이디오피아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바쁘고, 또 이 고넬료를 이방인 고넬료를 또 구원시키는 데 또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 배에서 이 파선 가운데 불안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안심시키는 데 또 분주했습니다. 천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까지를 포함해서 천사들을 목격한 사람은 사가랴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목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고, 마리아 막달라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고,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또 고넬료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여자가 4명이고 남자는 최소한 8명에서 아마 이 복수로 된 것들을 고려할 때 한 20명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이름이 밝혀진 천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을 만난 사람은 사가랴와 마리아였습니다. 어떤 천사는 혼자 나타나서 사역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둘이 나타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는 둘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무리로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게 그런 경우였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옆에 홀연히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죠. 어떤 경우에는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경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환상처럼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리아의 경우가 그랬고, 고넬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활동, 이것은 실제적인 활동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그런 활동입니다. 사실 천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볼 때 우리 인간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면에서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사들을 총동원시키셔서 인간의 이 구원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을 진두지휘해서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완성되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정작 이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가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 루시퍼, 이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 신분이 그룹이에요. 영적 존재 중에 이 그룹이 이제 최고 그룹이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던 최고 그룹이 이제 범죄하면서 사탄 곧 마귀가 되었을 때 그의 범죄에 동조한 천사들이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영들, 이블 스피릿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마귀들이 된 것입니다. 그 마귀들, 그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모든 선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 천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위급한 순간에 주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순간 저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하실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천사들이, 주님의 그 천사들이, 강력한 천사들이 저를 또는 이 모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귀가 이 장소를 이 회방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장소를 지키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 중 누구라도 눈을 열어서 그 천사들을 보게 하시면 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마치 그 이 엘리사의 그 이 종이 이렇게 이제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이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영들인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영적인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죠.